시간에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시간에는 김덕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TV 키기가 좀 가슴이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런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좀 겁이 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끝이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소식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꽉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이 시간을 기점으로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는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징벌을 받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익숙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보면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율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율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고 그다음에 규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낸다는 말씀이 20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그 땅에서 우리를 모든 민족들 앞에서 속담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고 두절 외에도 역대하의 7장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그런 거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추려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그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 그래서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될 율례와 규례가 있다는 것. 너무 이게 쉬운데 우리가 행동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사이에 거리가 몹시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혜택을,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좀 누리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는 그 백성답게 관계를 누려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를 상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자꾸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에 교회 왔다가 예배 간단히 드리고 가고 또 살고 또 세상 속에 품어져 있고 이런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정체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 축복이 그냥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삶은 그러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면은 여러분에게 왔던 축복이 다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그동안의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밖에는 다른 길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이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라를 살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뭐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이미 구약시대에 우리 대선배들이 다 거쳐 지나간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전염병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연병이라는 말, 그게 전염병인데 그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방법으로 그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전염병을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솔로몬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이 지금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그 부귀 영화 속에서 성전까지 다 짓고 나니까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안 될 악속으로 빠질 확률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것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동안에 편안히 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축복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누리겨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하에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럼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시 열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너 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실천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도 지금이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아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모르실까요? 어제 그거 잠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처음에 막 그게 돌고 막 환자들이 나올 때는 손이 채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죽은 게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병원이고 뭐 병원 바닥이 아니고 길거리에 그냥 죽은 채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둘 보여줬어요. 어저께 텔레비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그런 거를 깨우치고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이 모든 것 재앙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와 사회와 나라를 심판해 오셨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옛날에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백성들이 또 죄에 빠지면 말씀 그대로 우리 징계하셔요. 징벌하셔요. 어느 사람들이 그래, 옛날 같지만 살아도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요즘 이렇게 막 사회가 있는 뭐 세상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는 걸 보니까 그저 옛날 같지만 살아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다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죄로 가득 차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모두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요, 우리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우리 한계를 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 한 가지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히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몇 억의 인구가 있어도 다 그거 뭐 다 귀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 백성들하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눈은 항상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부고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온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속 썩여드린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때때로 우리 속을 썩이는 그런 가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린 거예요. 썩게 해드린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을 때에 교회는 빛을 잃고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이들은 모두가 사회 속에 있는 사실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찾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여러 귀한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의인 10명 속에 들어가야 할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근처가 망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적은 숫자 하나님 그거 관여 안 하셔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동독하고 서독이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됐잖아요. 그때 동독의 조그만 마을에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 니콜라스 처치에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처음에 한 10명 모였대요. 그 1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회가 자꾸만 늘어나서 나중에는 12만 명.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동독 경찰들이 와서 맨날 순찰을 하고 막 두들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그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나가서 행진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 나가서도 기도하고 안에서도 기도하고 조용하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12만 명.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으로 거기도 시작했어. 그냥 힘없는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힘을 합치니 하나님도 신이 나서 힘을 합쳐주시고 그래서 그 힘이 결국은 두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따라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끼우르는데 이거를 똑바로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는 낙타를 좀 그게 멋있어요. 낙타를 이렇게 그림을 보면 멋있고 걸어가는 것도 참 늠름하고 멋있고 특히 그 사막에 아무 마실 물도 없는데 그 사막에 그 낙타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참 귀한 거다 그런 눈으로 좀 봤었어요. 근데 낙타가 나는 속눈썹이 그렇게 긴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말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속눈썹이 긴 속눈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속눈썹이 그렇게 길어야 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긴 속눈썹을 거기다 붙여주셨죠. 그리고 사막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을 이 낙타들이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어요? 물통을 맨날 차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낙타 등에 혹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혹이 하나고 어떤 건 혹이 두 개예요. 근데 이제 두 개짜리 혹이 더 비싸겠죠? 근데 그 혹이 뭐가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도 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 속에. 그랬더니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방이 들어있대요. 지방이 들어있어서 배가 고파도 그 지방에서 조금 꺼내 먹고 목마르면 거기서 물을 만들어서 마시고 그렇게 자기를 유지하면서 그 더운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낙타예요. 그런데 여러분 낙타 무릎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셨는지 몰라 나는 요번에 그 인터넷으로 좀 보니까 정말 낙타 무릎은 대단히 두껍고 아주 방석 같아요. 근데 모래바람이 정말 심하게 불어올 때는 낙타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래서 그 방석 같은 무릎으로 앉아서 지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낙타의 무릎 같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젊었을 때 무릎 꿇고 많이 하세요.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오래 앉아서 기도도 못하겠더라고. 무릎이 아파서 그게 힘이 들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은 낙타 무릎이 되도록 좀 엎드려서 기도하셔서 낙타처럼 낙타가 그렇게 온전하게 그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서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아주 현명해요. 낙타가 참 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참 큰 또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낙타를 좀 기억하시고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태풍이 지나가도록 이번에 이 모든 태풍이 지나가도록 이 바이러스 이 사건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부터 회개하고 분열하지 말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정치나 이 모든 게 분열을 하지 말고 우리나라 같이 너무너무 분열을 해. 정치 뉴스는 볼 수가 없어. 하도 당을 많이 바꾸고 분열을 해서 기억도 못하겠어 이제는.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이름을 다 따라가려면 노트북을 하나 딱 갖고 다니든지 하든지 이름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분열을 해요. 그리고 뭘 새롭게 하고 필요도 없는 거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열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12명이요 제각각이었어요. 사실 요즘 같았으면 아마 12당을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제자들도 다 마음이 다 달랐잖아요. 시몬 같은 사람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면 마태 같은 사람은 로마 정부에 또 딱 붙어갖고 왜냐하면 세금을 관리하니까 그 정부에 딱 붙어갖고 아주 가까이 하면서 그 세리의 이익을 많이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명 안에 그렇게 다르게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하나로 하셔서 그저 하나 뭉치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도 좀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온 회중과 함께 7일 동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해갖고 며칠 동안 여러분 그 잔치를 했는지 아세요? 7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낙성식을 7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땅에 넘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영영히 성전 안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또 닥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늘을 닫는다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 국가적, 확대되면 인류적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오는 거예요. 한 나라에게만 온 게 아니고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나라에게 이게 퍼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닫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일이 성경에서도 일어나는데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의 재앙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닫히면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늘 문이 닫히면 그동안 다 받았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여기서 하늘 문이 닫힌 이유를 보면 하늘 문을 닫고 열리게 하는 모든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고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은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것이 항상 하나님에게는 더 관심이고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그 엄청난 은혜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도 안 하고 사용도 잘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아주 아프시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행동에 민감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은 그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거기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들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잖니, 내 이름. 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너희들이 달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행을 못하면 나는 그거는 못 참는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명예를 걸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털어놓으시고 그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죄를 져서 그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막 고통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쩌면 생각했던 것을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해 나가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히려 말을 안 들어. 방해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에 나만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백성들 당신의 통로로 삼기 원하시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으면 누가 어떻게 그 백성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하늘 문을 닫히게 하시고 그 땅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한동안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손들, 아들이 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며 굉장한 시대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복만 받고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같이 살기를 원하셔요. 제가 작은 예수라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좀 그런 거를 닮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은 예수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서로 간에 그런 예수가 되는 마음으로 사는 그거를 그런 사회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저 친구가 보내준 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른 자른 주에서 젊은 남자들이 몇 분이 회의에 오셨대요. 뉴욕의 회의에. 그러면은 그 대개는 막 회의를 끝나면은 금요일 날 오후에 막바지 저 비행기를 타고 자기네 고향 고 집으로들 급하게들 가느라고 막 서두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자주 여러분도 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회의가 끝나서 젊은 남자들이 서너 명이 이제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뉴욕에서 여러분 택시 잡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잡을 수도 없고 굉장히 민첩하고 막 거기서 잡는 거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서너 명이서 이제 택시를 잡으러 나갔는데 택시가 하나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택시를 이제 이렇게 타는데 막 여러 명이 막 급하게 타다가 그거 한 그 옆에 노점상이 있는데 그 노점상에 과일하고 야채를 노인이 팔고 있는 노점상이 하나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차가지고 넘어진 거야. 그 노점상이 쓰러진 거야. 그래갖고 과일도 쓰러져 나가고 떨어지고 야채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하고 차에다 탔는데 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아서 그러니까 막 다른 동료들이 야 빨리 타 비행기 놓쳐 빨리 타 그러는데 아 나는 이거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노인을 도와드리고 갈 테니 먼저 앞차로 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갔어요. 그래서 이 폴이라는 청년이 과일을 다 주섬주섬하고 야채를 주섬주섬해서 그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서 돈을 좀 드린 거야. 이거면은 이 과일값하고 야채값이 될 테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노인네가 할머니가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눈도 못 보고 거기서 과일이 굴러떨어지니까 잡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청년이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예수님 혹시 아니세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게 딱 쓰러졌을 때 과일하고 야채가 다 땅에 떨어졌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이 나타나서 과일을 다 줍고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많이 감동을 받고 그날 비행기를 못 타고 호텔에서 하루를 더 묵으면서 그 다음날 왔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남들로부터 작은 예수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밤을 지냈다는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읽고 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여 내 평생에 작은 예수가 돼서 그렇게 남한테 좋은 일을 좀 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런 거를 제가 그냥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 정말 작은 예수처럼 그런 귀한 나누어주는 돕는 그런 우리가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자꾸 구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찾으실 때 찾으세요. 내가 하늘에서 그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가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죄와 싸우는 기능이 사라지고 있어요. 죄의식도 없고 죄에 대한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며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하늘 문을 열거나 닫힘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조금 간단하게 그냥 제가 지나가 본다면, 한국의 근대사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근대 얘기라는 근대사에서 기독교는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도외시하고는 한국의 근대사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한국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근대사를 보시면 교회가 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순복음 교회 이 오순절 기통의 성령의 이 교단을 정말 사랑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저는 하나님의 성회의 교리를 보고 아 이런 교리, 성경에 가장 가까운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구나, 그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는 하나님의 성회를 아주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16개의 교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아름답고 성경적인 교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그런데 1960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회 계통, 성령 계통, 오순절 계통,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눈에 뜰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그만큼 또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뭐 수십만이 모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금식하고 뭐 그런 대단한 하여튼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또 일으켜주시고 지금은 정말 얼마나 감사할 만큼 우리가 잘 살고, 그런데 한국에 보면 그렇게 잘 사는데 달라요. 옛날 같지가 않아. 하나같이 사람들 하는 말이 옛날이 그립대요. 노인네들 하나같이 여러분 나가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지금 다 있고 지금은요 경로당에 얼마나 돈들이 많아서 잘 운영이 되는지 정말 말도 못해요. 곳곳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운동기구 해놓죠. 곳곳마다 뭐 또 먹을 거 갈 거 뭐 어디 가는 거 뭐 하는 거 엄청나게 뭐 잘해놓고 잘해드리고 하는데도 이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아유 옛날 같지가 않대요.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서운하고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괴롭고 이런 거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옛날 그 60년대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마음,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제가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찾으시고 뭐 잘못될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곳에 임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러고 나서 한국이 너무 이제 하나님 축복도 주시고 잘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한 거, 뭐 그렇게 말하면 좀 모순이 될 수도 있어. 교회가 빨리 성장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어렵게 되고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 뭐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변질되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에 할 일을 어디 가서든지 해내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게 그냥 막 들어와서 그러는 바람에 교회들이 잠잠해진 거야. 그거는 발휘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건강성을 잊어버릴 때 독보석 같은 그런 이단들이 서식하는 환경이 막 여기저기서 나온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그 신천지에 그거 전혀 전에는 못 보던 그림이라 그럴까 사진들이 막 텔레비에 나와서 전에 정말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며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엄청나잖아요.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하여튼 경제적으로 뭐 어떤 면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독보석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자라나왔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에 CCTV를 다 걸어놓잖아요. 웬만한 데는. 그래서 그게 다 그 사람 거기에 누가 왔다 가고 뭐하고 그게 다 찍혀 나오는데 하나님의 CCTV는 여러분 엄청나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까지를 찍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CCTV가 항상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그럼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떠나는 얘기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가 그 관역을 활쏠 때 그 관역을 그 가운데 빨간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를 다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위치에서 탈선하는 거, 본래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를 갖다 놓고 그거를 지금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죄, 돈의 욕심, 거기 돈이 들어가요. 탐심이 들어가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거를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고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낮추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좀 낮추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가혹한가 하냐면 교만한 마음이 일단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을 교만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요. 그렇게 교만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성도님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면 회개를 안 하게 돼요. 자기가 우뚜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것을 믿는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해졌는지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낮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얼굴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탐심과 탐욕 때문에 분주합니다. 하나님 일 때문에 분주한 것 같은데도 거기에도 보면 내 욕심, 내 탐심, 세상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이것이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히 내면 그거는 타락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띄면 저와 여러분이 딴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삐뚤어 가는지 아세요? 눈을 한번 감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도 완전히 우리 딴 길로 갑니다. 삐뚤어 갑니다. 그러고 우리가 똑바로 가는 것 같이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가면 우리는 똑바로 가는데 가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명목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이 떠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보죠.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너무너무 잘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떠나 있는 이 상태, 우리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운 상태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로 가는 관심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나 교회를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나에 대한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와 민족이 지고 있는 죄악들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회개를 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해야지 해야지 하고 미루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늦어지면 때로는 할 수도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저는 이때가 오지 않을까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가 늦어지면 안 돼요. 모든 게 시간이 있지만 특히 회개는 그때에 해야 돼,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오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면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놀랄 만큼 그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강대국, 그 큰 강대국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적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세계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 그 앞으로 나오는 그런 가장 귀중한 때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때에 우리가 지금 발목이 또 잡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번영을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했다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자꾸 망각을 하고 너무너무 교만해 있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 땅을 고치시고 반전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되고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일세들의 순교와 피 흘림과 회개와 현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끔 역사를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먼저 우리 앞서 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피 흘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한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설명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세계 속에서 들어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오래 살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많이 축복을 주실 것을 알아요.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살아생전에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높이 높이 들어쓰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고 싶어. 아, 좀 늦게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 정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거를 안 보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앞으로 그 많은 축복 속에 세상 역사 속에 정말 으뜸가는 나라로 들어서실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시고 우리 건강하게 모두 100세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